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한 주간 많이 힘드시고 불안 속에서 지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뭐 탄핵의 부결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탄을 좀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큰아버지 댁이 광주였기 때문에 제가 그 1980년대에 광주 사태했을 때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광주의 분위기, 폭력, 그 다음에 군부 독재 뭐 이러한 것들을 피부로 386세대를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12월 3일 밤에 그 뉴스를 보고서 사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를 보다가 다시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뉴스를 켜고 또 뉴스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일이 이제 반복되어서 거의 밤을 꼴딱 샜던 일이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나라의 뭐 주권자나 위정자들의 손에 맡겨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 중심을 잡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방향을 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다시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빛을 올바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나 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식사하거나 티타임을 하실 때 정치 얘기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빨강당이든 파랑당이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보든 보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새롭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절호의 기회에 놓였기 때문에 당파 논쟁이나 정쟁, 농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교회에다가 글을 썼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때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애를 죽이기도 했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생의 짐승의 털을 입혀가지고 광야로 쫓아서 사자와 이리떼의 밥이 먹히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초대교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하예배당이라는 것이 지하예배당.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가가지고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뭐 문명이 있어서 빛이 있지만 저기 뭐 빛이 어디 있겠어요. 횃불이나 이런 걸 들고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시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아마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극도로 찼을 텐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었을까요? 죽음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땅으로 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을 판 거죠. 근데 이게 내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 세대가 한 30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가 난 후에 두 세대가 지냈어요. 그러니까 AD 한 9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좀 타성이 적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이 좀 형식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변절자가 나오고 배교자가 나와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 전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는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이단의 속설을 퍼뜨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그뿐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단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신비롭고 극한의 체험을 하게 함으로 신앙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안 하면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방언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막 엑스타시까지 올라가는, 황홀경까지 올라가는 일이나 자기의 육체를 자학하거나 막 절제하거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극한의 고통에 막 밀어넣어가지고 막 신앙의 변질을 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잃어버렸던 시대, 바로 사도연이 글을 썼을 당시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마다 이런 흐름이 있지만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는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늙어짐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내가 늙어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픈 곳이 하나씩 더 생기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하는 불안감.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만국 공통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나라의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만리장성보다 더 유명한 것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불로초가 뭐죠?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약초를 먹어서 늙지 않고 영생한 그 약초를 찾아내었어요. 왜 찾아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팎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크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어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신약의 1장 1절의 말씀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환경을 열어제치는, 일전에 우리 누님이 그렸던 그림을 제가 한번 떠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캄캄한 벽에 이렇게 벽을 확 잡아당기니까 그 틈 사이로 빛이 확 비치우는 새날을 여는 듯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사도 요한은 1차적 수신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고 신약의 새 시대를 열어 제치는 환한 빛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온 우주에 다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누나 집에 가가지고 그 그림을 달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 카페콕에다 어디다가 좀 걸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갈게요 제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란 단어가 확 각인되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로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할 거지만 이들의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확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 말하면 확 각인되듯이 한번 말해볼까요? 한 한 많은 대동강의 한 확 와닿죠? 우라통이 터진다. 화병이 생기 화병. 국제적으로 이 언어가 등재된 거 아십니까? 한국인의 화병이. 아리랑 하면 우리는 딱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못 피해갈 거예요. 거시기.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지, 거시기가 거시기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와닿는 단어. 이런 것들이 로고스가 그들의 귀에 확 들렸던 거예요. 이 로고스는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태초에 신이 계셨는데 그 신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신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선포예요. 2절 이하를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삼위일체를 노래합니다. 자, 4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제가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생명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여기 김영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서 있는데 제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느껴진가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제가 있는 거지만 생명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런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인데 사실 에베소서에 나왔던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하는 말씀은 그 옛날의 번역본인데 그렇게 하면 좀 틀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육신은 갖고 있었지만 그 상태로 죽어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여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깨닫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들의 감각이 무뎌져 센서가 고장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빛으로 못 보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또 하나는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압도하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어둠을 압도하여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의 강권적인 힘으로 어둠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분만이 소망이시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빛을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들이 있는데 이 빛과는 다른 참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참 빛은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법정에서 참과 거짓의 알레데스가 아니고 여기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빛은 진정한 빛, 순전한 빛, 완전한 빛, 전체적인 빛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보는 빛과 달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순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비추는 진정한 빛인 소망이 되셨다. 문제는 뭐냐면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거부하고 반항함으로 어둠의 상태를 통하여 그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문제고 주님이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한번 하다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제는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믿으라. 이것을 영접이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부연 설명합니다.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요한이 생명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컵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생명 안에 생명을 누가 품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렇게 컵처럼 품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안에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할렐루야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신분 상승에 대한 명제적 단어로 자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뭐 구속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 의의 권세가 되었고 라고 하는 단순히 그 명제 개념을 신분 상승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신분 상승이 뭐 좋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불러놓고 족보를 꺼내놓으시고 제가 김혜김씨거든요. 그러면서 족보를 막 하시면서 너는 김혜김씨 파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도 굴릴까 봐 나랑 족복 따질까 봐 너는 무슨 파 몇 대손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제 족보를 쭉 올라가면서 우리는 왕족이야 김수로 왕. 그 신분의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대다수 뭐 양반들이고 왕족들이고 다 따져보면 유명한 사람 한 명씩 다 있죠. 근데 그 정도로 신분 상승의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성공하고 번성하고 막 자꾸 이렇게 그건 다 가짜입니다. 돈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뭐 자존감도 있고 풍족함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비길 바가 아니에요. 자녀의 자녀되는 권세는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자녀됨이 뭐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는 지금 스마트폰을 안 썼기 때문에 보통 삐삐 세대 그 전에 이제 국선 세대였잖아요. 이렇게 전화하면 막 달려가서 받는 세대 있잖아요. 동감이 안 되시는가요? 네. 그럼 우리 꼬마 아이들 친구들이 이제 나연이 우리 첫째 딸의 나연인데 이름이 나연이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뒤에 계속 전화를 딱 받아. 여보세요. 제가 그러면 거기 나연이네 집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은 나연이 집이 아니고 내 집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나인의 집이 네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고 앞으로 나의 모든 상속은 네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집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들어왔으므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으로 모든 가졌던 상속이 다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뜻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화면을 봅시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기 써놨죠. 권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풀어볼게요. 이 권세의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할 수,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분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들과 아들이, 물론 제가 줄 수 있는 유산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앞에 요구한다면 내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가 여러분의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고, 이게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상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여 자녀됨의 권세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짜증나거나 힘이 들면은 혼자 되뇌이는 그 약간 욕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 가르쳐드려요? 네. 이거 하면 속 시원합니다. 까불지도 말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까불지도 말라 그래. 누구한테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주신 능력을 제대로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자를 영접하는 것에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4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잠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거니게 하셨죠. 우리 선조들이. 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의 뜻의 이름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더 나가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교제함으로 행복을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로 하셨죠. 근데 제가 들어와 그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세워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출애굽을 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죠.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예요? 질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목적. 출애굽은 그 목적을 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은 목적지인 건 맞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3장 4장에 계속해서 써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빼왔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 광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고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3장 4장에 계속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죠? 안식이에요. 쉼, 평안, 샬롬. 하나님 그들의 백성을 택하셔서 생고생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고 인생을 살게 하셔서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쉼이고 평안입니까?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쉼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 엄마 품에 자는 아기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저 아기가 자는 창밖에 폭풍우가 막 치는데 들리시나요? 비바람이 막 때려 부시고 막 천둥 번개 치는, 나는 들리는데 안 들려요? 폭풍우가 때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는 엄마 품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평안해 보이죠? 자세히 들어보세요. 코 고는 소리 안 들려요? 나는 들리는데. 우리는 이게 쉼과 어떤 평안의 하나의 본보기인 모습인데, 제가 역질문해 봅니다. 저희가 커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을까? 저희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고 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워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생겨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인간들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우다 안 되셔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내려가서 참된 안식을 주겠다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참된 안식을 명령하시고 함께 거하시러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모든 리더자들이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것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상한 사건이 펼쳐져요. 읽어볼까요?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굳이 왜 이 말씀이 여기 써있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때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에 갈라진다라고 하는 어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새로운 역사가 열렸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갈라져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빛, 새로운 희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새로운 세상에 열려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비결이 뭐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take up res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님께서 텐트를 치셔서, 화면을 보시면 에스케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신 분 계시죠? 여기 도독산 캠핑장에 저도 몇 번 갔어요. 우리 초청을 받아가지고. 자, 캠핑을 치고서 집에 가서 잡니까? 다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 열심히 져놓고 밖에 가서 놉니까? 밖에 가서 그렇지 않죠. 텐트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함께 먹고 즐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스케노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거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힐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의미로 쓰인 쉐키나라는 히브리의 메아리를 담고 있다. 여러분 쉐키나가 뭐죠?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광야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어떤 역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김세윤 박사는 이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 권세.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로 그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품어주신 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충만하면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 영혼 보면 꼴백인데 꼴백이도 백이백이 꼴백이잖아요. 이게 속에서 막 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로 이게 잘 안 돼요, 용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관계에 풀어짐이 안식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봐도 뭐 위대한 리더자들 봐도 말이 틀리잖아요. 정치 뭐 되려고 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깃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므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여령 씨의 글을 보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제비 밑에 처마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여령 씨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야생의 새가 사람이 사는 집에 자신의 집을 짓는가 말인가. 지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제비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람 곁에 집을 짓는다. 그 믿음의 결과는 대단하다. 사람이 제비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의 처와 밑은 제비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 이게 믿음으로 해석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을 할 때에도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확고한 여러분을 붙드는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유혹을 이기신 분 계세요? 이게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됨이 없어 그래요. 마지막 질문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 많은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묶여짐이 있습니다.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뜩 보따리 있으시죠? 왜들 그러세요? 다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관계를 회복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뭐 시를 하나 썼다고 해도 됩니까? 주님의 안식의 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진리를 누릴 때 그 은혜와 진리가 나의 모든 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것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여 내가 주는 안식과 평안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수많은 깨어짐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한 주간의 승리의 소식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진리의 말씀 중에 아주 힘있던 말씀 여러분 하나에게 보너스로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편 73편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연상이 돼요. 주님이 주께서 내 오른손을 꽉 붙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신앙이 가끔은 막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손 놓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셔서 안전하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한 주간에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땅이 다시 소망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절망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